예, 사무엘기 학원 이어서 갑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고 그 남편을 전장에서 죽였죠. 그러자 나탄 예언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이제 꾸짖죠. 그러자 다윗이 12장 13절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어 하고 고백하였다. 그러자 나탄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하셨으니 임금님께서 돌아가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느님께서 일단 그 죄를 용서를 하셨습니다만 다윗 집안의 권력 투쟁은 다윗의 이 죄를 비롯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절대 권력의 부패라는 것이 독점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인간을 파괴해가는지를 보여주죠. 결국 하느님의 징벌은 다윗 집안이 자초한 것이 되는 것이죠. 하느님이 용서를 대강하신 게 아니라 뭐 잘못을 빌었습니다만 권력은 여전히 다 갖고 있잖아요. 그 거기서 나오는 필연적인 부패. 그래서 권력이 집중되면 재력이든 권력이든 한 인간에게 집중되면 그것은 그 존재는 필연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재물도 마찬가지고요. 재물도 한 군데로 집중되어 쌓이면 그 재물은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재물이 부패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진 인간이 부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권력이든 재물이든 나누지 않으면 결국 그 중심부의 인간은 인간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치임을 나탄이 다윗 집안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뭐 하느님의 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필연적으로 피할 수 없는 부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간에 나누는 것이 그 사람의 인간성을 살리고 유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용서하라라는 것도 마음을 나누는 것이죠. 그 뭐 재물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만 마음을 나누는 것은 물론 뭐 재물을 나누면서 마음도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 용서하라는 것은 또 마음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지 않으면 결국 네가 네 자신을 죽이는 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12장 24절 다윗은 자기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 잠자리를 같이 하였다. 밧세바가 아들을 낳자 다윗은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였다. 주님께서 그 아이를 사랑하셨다. 이것이 전형적인 절대 권력의 모습입니다. 물론 뭐 하느님께서 태어난 아이들을 다 사랑하시죠. 뭐 아버지가 어찌됐든지 간에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태어난 모든 아이를 사랑하시는데 이 표현은 이제 솔로몬이라는 그 인물을 더 정당화시켜주고 있는 작가의 표현이다라고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한 여인의 남편을 죽이고 그 여인을 취하지만 별다른 인간적인 문제 없이도 잘 살아가는 듯 보입니다. 심지어 그 여인에게서 왕좌를 보죠. 그나마 이 정의로운 하느님의 체제 안에서 예언자가 와서 왕을 꾸짖고 임금이 잠시라도 잘못했다라고 뉘우치는 것이지 이전에 무서운 하느님의 체제에서 이러한 왕의 폭주는 당연한 왕의 재산권 행사죠. 왕은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영화 보면 막 중동의 그런 뭐 이슬람 국가의 뭐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엄연한 폭력을 저지르고 다니듯 어떤 제재도 받지 않는 모습들을 뭐 이런 책이나 영화를 통해 보게 되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정의로는 하느님의 체제 안에서 십계명이라는 계명 안에서 그나마 예언자가 자기 목숨을 걸고 온 거죠. 나탄도 목숨을 걸고 온 거지 않습니까? 왕을 꾸짖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것만 해도 사실 엄청난 발전이다라고 신앙적인 발전이다라고 뭐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것이죠. 7장 1절에서 22절 이제 본격적인 절대 권력의 부패가 시작됩니다. 1절 그 뒤에 이런 일이 있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는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는데 이름은 타마르였다. 이 타마르를 다윗 아들 암논이 사랑하였다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아들들이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겠죠.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제 대충 그렇게 되는구나라는 거를 뭐 학습하게 되는 거죠. 교육을 시킨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자습하게 되는 거죠.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이고 암논은 다윗의 장남입니다. 하지만 압살롬과 암논은 어머니가 다른 이복 형제고 타마르라는 누이는 압살롬의 여동생이 되죠. 그래서 암논과 타마르는 어머니가 다릅니다. 어쨌든지 간에 암논은 타마르를 범하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죠. 14절에서 15절 그러나 암논은 타마르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타마르보다 힘이 셌기 때문에 강제로 타마르와 함께 잤다. 그런 다음 암논은 타마르가 지독히 미워졌는데 타마르를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타마르를 사랑하던 마음보다 더 컸다. 그래서 암논은 타마르에게 일어나 나가라 하였다. 결국 암논은 타마르를 범하고 심지어 그 행동에 책임조차 지지 않고 타마르를 내쫓아버리죠. 압살롬이 이 소식을 듣고 그의 누이를 위로합니다. 20절 타마르의 오빠 압살롬이 타마르에게 말하였다. 내 오라비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렇다면 얘야 지금은 입을 다물어라. 어떻든 그는 내 오빠이다. 이 일에 마음을 두지 마라. 타마르는 제 오빠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냈다라고 합니다. 뭐 압살롬이 마음이 넓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우연히 일어난 사건 속에서 압살롬은 왕위를 차지하기 위한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여동생을 욕보였다는 명분으로 암논의 목숨을 조심스럽게 노리죠. 그래서 타마르에게 괜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에게는 여동생의 아픔보다 자신의 욕망에 대한 집착이 더 컸던 것이죠. 이 기회를 빌미로 해가지고 암논뿐만 아니라 다른 왕자들과 자기 위에 있는 그 서열 순위가 위에 있는 다른 왕자들 아니면 뭐 자기 비슷한 동년배 왕자들도 다 쳐죽여서 자신의 경쟁자들을 없애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13장 23절에 37절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적의를 숨기기 위해서 두 해를 보냅니다. 아무 일 없는 듯이요. 그래서 암논을 방심하게 만들죠. 그리고 암논 암살 계획을 실행합니다. 23절에서 24절 두 해가 지났다. 에프라임 근처 바알 하초르에는 압살롬의 양털 깎는 일꾼들이 있었다. 압살롬은 왕자들을 모두 그곳으로 초대하고 다윗 임금에게도 가서 말하였다. 이번에 임금님의 이 종이 사람들을 불러 양털을 깎게 되었는데 임금님께서도 신하들을 거느리시고 이 종과 함께 내려가 주십시오. 다윗이 거절하자 압살롬은 암논을 비롯한 다른 왕자들을 초대하겠다 하고 다윗은 허락합니다. 28절에서 30절 압살롬은 부하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암논이 술로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지켜보다가 내가 암논을 쳐라 하거든 그를 죽여라. 겁내지 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힘을 내어 용사답게 행동하여라. 압살롬의 부하들은 그가 명령한 대로 암논에게 합니다. 그러자 왕자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노새에 올라타고 도망쳤습니다. 그들이 돌아오는 도중에 압살롬이 왕자들을 모두 죽여 그들 가운데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집니다. 사실은 압살롬이 다윗을 가장 많이 닮았죠. 치략을 짜고 함정을 파고 사람들을 속여서 죽일 줄 아는 그런 치략가의 다윗의 모습을 압살롬이 제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압살롬은 암논뿐만 아니라 이 기회에 다른 왕자들까지 죽여버렸죠. 딸을 때릴 땅 노릇 한꺼번에 그냥 다 죽여버린 겁니다. 모든 왕자들을 죽였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보면 모든까지는 아니었고 아마도 헤브론에서 태어난 왕자들, 자신과 연배가 비슷한 왕자들을 다 쳐 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지 몇 해 되지 않아서 기어다니는 왕자들을 연애에 초대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왕자들은 살아있었던 것 같고요. 14장 1절, 치루야의 아들 요압은 임금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기우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이렇게 왕이 될 자질이 있는 인물이었던 것 같죠. 왕이란 자고로 이래야 되는 거죠. 지략가로서 남을 먼저 칠 줄 아는. 이 다윗은 의지할 만한 왕자가 압살롬밖에 남지 않자 그에게 마음이 기울지만 압살롬은 여튼 다른 왕자들을 죽인 죄인임으로 그를 불러들일지 망설이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요압은 그런 왕의 마음을 알아채고 임금의 마음을 한 여인의 연기를 통해서 자극하고 임금은 요압의 청을 받아서 압살롬을 불러들입니다. 14장 21절 임금은 요압을 불러 말하였다. 좋소. 이제 내가 그대 뜻대로 하겠소. 가서 그 어린 압살롬을 데려오시오. 압살롬은 돌아오지만 몇 해 동안 임금을 아련하지 못했고 이렇게 해서는 백성들이 자신이 왕자로 다시 복권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압살롬은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서 그를 억지로 만나고 요압을 통해서 드디어 압살롬은 왕을 아련하고 공식적으로 왕자의 자리에 복권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머리가 좋죠. 요압을 다윗의 최측근인 다윗을 바로 만날 수는 없으니까 다윗의 최측근인 요압을 만나야 되는데 요압도 그를 만나주지 않으려 하니까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른 겁니다. 압살롬이. 그래서 요압이 쫓아나오자 그 요압을 붙들고 이야기를 한 거죠. 사실 압살롬이 다윗을 가장 많이 닮아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뭐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14장 33절 그리하 요압이 임금에 나아가 사정을 아뢰니 임금이 압살롬을 불렀다. 압살롬은 임금에게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였다. 그러자 임금은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제 복권이 된 겁니다. 백성들도 알게 되겠죠. 이제 압살롬은 직접 왕좌를 노립니다. 이제 다윗에게 받을 거 받았으니 나의 자리를 차지했으니 이제는 반란을 일으켜야죠. 자신이 왕좌를 다 죽였다라는 그 사실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반란을 통하지 않고서는 자기의 왕이 될 수 없음을 압살롬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15장 1절에서 12절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다. 압살롬이 먼저 군대를 준비합니다. 1절 그 뒤 압살롬은 자기가 탈 병거와 말들을 마련하고 자기 앞에서 달리는 사람들을 10명이나 거느렸다. 그리고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백성들의 마음을 삽니다. 5절에서 6절 또 누가 그에게 가까이 와서 절할 때마다 그는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을 맞추고 나였다. 압살롬은 임금에게 재판을 청하러 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식으로 대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다윗과 거의 판박이죠. 그리고 그는 그의 왕국의 시작점을 헤브론으로 정합니다. 헤브론은 다윗이 자신의 왕국을 처음 세우면서 수도로 정한 첫 장소죠. 그래서 10절 그러나 압살롬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밀사들을 보면서 이렇게 전하였다. 나팔 소리를 듣거든 압살롬이 헤브론의 임금이 되었다라고 하시오. 그렇게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절대 권력의 모습이죠. 절대 권력은 필연적으로 세습이 되게 되는데 이 세습은 그 절대 권력이 속한 가문 안에서 가족끼리 죽이는 비극을 낳게 되죠. 절대 권력이 존재했던 곳이고 그렇지 않았던 곳이 거의 없죠. 세상 것은 그래서 나누어질 때 그 하느님이 주신 본연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누자 하는 것은 단지 어떤 명령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자신 인간성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다라는 게 되죠. 15장 13절에서 37절 다윗이 요르단으로 달아납니다. 압살롬의 반란 소식을 듣고 일단 전황이 불리하다고 판단한 다윗은 달아납니다. 예루살렘에서요. 14절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신하에게 알렸다. 어서들 달아납시다. 그래도 인정으로 정치를 한 부분이 있었는지 그런 가련한 그를 따르는 무리가 제법 있습니다. 21절 그러나 이타이는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살아계신 주님과 살아계신 주군이신 임금을 두고 맹세하는데 죽을 곳이든 살 곳이든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서 계시는 곳이면 어디나 이 정도 거기에 있겠습니다. 그렇게 그를 따르는 무리 중에는 필리스티아 지역의 용사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필리스티아의 관계가 우호적이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고 가하세 용사들이라는 사람들은 필리스티아 땅의 사람들이었는데 18절 신하들이 모두 임금 곁을 지나가고 모든 크렛 사람과 모든 펠렛 사람과 가하세에서부터 그를 따르던 갓 사람 600명이 모두 임금 앞을 지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사제 가문도 다윗을 따르려고 하는데 두 가문이 병렬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24절 마침 차독도 모든 레위인과 함께 하느님의 계약궤를 모시고 나오다가 하느님의 궤를 내려놓자 에브야타르도 올라와 사람들이 모두 도성에서 지나갈 때까지 거기 서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의 궤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차독임을 볼 때 차독이 에브야타르보다 더 우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이 두 인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제가 몇 번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 두 가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들을 통해서 수도의 상황을 정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것이죠. 27절에서 29절 임금이 또 차독에게 말하였다. 이보시오. 그대는 도성으로 편안히 돌아가시오. 그대들은 두 아들, 곧 그대의 아들 아히마아치와 에브야타르의 아들 요나탄도 데리고 가시오. 그대들이 나에게 소식을 보낼 때까지 나는 광야의 길목에서 기다리겠으니 그리하시오. 차독과 에브야타르는 하느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도로 모셔다 놓고 그곳에 머물렀다라고 합니다. 이 사제들의 중립성이 여기서 보이는 것이죠. 사제들이기 때문에 압살롬이 들어오더라도 그들을 쉽게 해치지는 못하고 이제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제들의 위치 때문에 어쨌든 다윗이 사제들은 예루살렘에 두고 나가게 됩니다. 어쨌든 사무엘기 상하고는 계속 보면서 느끼시겠지만 제가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뭐 성서 전체를 보고 볼 때 가장 소설에 가까운 소설의 형식에 가장 가까운 책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구체적인 면모를 갖다가 살필 수 있는 뭐 재미난 책이기도 하죠. 그래서 좀 재미나게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고 다음 시간 사무엘기 학원 이어나가겠습니다.